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스족 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싸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싸움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적을 대항하고 진멸하는 싸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행위였어요. 모든 적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적이 있고 용납이 가능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거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가나안 기업 안에 있는 민족들은 진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 밖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화평을 선언하고 성문을 열면 용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절대로 그 땅에서는 이방 민족을 용납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주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4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심판받을 만한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목적은 이를테면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이방 민족의 풍속 혹은 이방 민족의 삶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오히려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힘을 다 차단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싸워야 될 적이 있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풍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무슨 물리적인 싸움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싸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항해서 혹은 죄악에 대항해서 혹은 이 시대에 마귀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건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짊어져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풍속에 대항해서 이 세상 풍조에 대항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고 세상에 대항하여 싸우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대항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숫자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를테면 다 사람들이 뭐 칼이나 창이나 몽둥이나 고대 사회는 칼이나 창도 없었어요. 출애굽 시대만 하더라도 칼이나 창을 들고 다니는 쇠로 된 혹은 청동기로 된 무기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선진적이고요.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철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쇠로 된 무기 없고요. 그 시대 사람들은 거의 다 몽둥이, 짝대기 이런 거 들고 돌멩이 이런 걸 들고 싸웠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는 게 중요한 거죠. 몸집이 얼마나 크고 힘이 얼마나 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좀 더 부강한 민족이어가지고 이를테면 말을 타고 싸운다. 아니면 말이 끌고 다니는 병거를 끌고 다닌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대에 뭐 탱크 몰고 다니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탱크가 달려오는데 맨몸으로 싸우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고대 사회에는 말과 병거가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승패는 그런 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승패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홍해에서 달려오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몰살시키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거는 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적군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거 뭐 중요한 것 아니다. 그러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그리고 아주 든든한 성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그 앞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나 병거나 백성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아니고 그런 외적인 조건 아니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 가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 가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기회를 주고 난 뒤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해라. 물론 그 전에 제사장이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있고 책임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사장은 믿음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런 영적인 격려 이런 거 하는 거고 책임자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쟁터에서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룩한 동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쟁터에 고대 사회의 전쟁터에는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많으면 적군의 숫자가 많으면 이쪽에 아무리 잘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이게 수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거예요.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는 거죠. 사람을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얼마나 낭만적인지 모릅니다. 집을 새로 지었는데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약혼을 했는데 아직 첫날 밤도 안 보냈어요. 이런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전사하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터를 할지라도 전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싸움이요 그냥 마술적인 싸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도 안 다치고 하나도 안 죽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사고가 나는 거죠. 이를테면 도끼가 자루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거 사고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서라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생기고 전쟁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도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면 찔려서 죽고 맞아서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만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치열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을 차지하고 혹은 그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집을 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뭐 포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다 돌려보내도 내가 싸우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오히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기 집에 새 집에서 살아보고 뭐 이렇게 첫날 밤도 보내고 포도원도 열매도 따먹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룰루랄하고 노는 거죠. 싸움은 누가 하냐? 믿음 있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해서 싸우는 그 싸움에 나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을 위한 싸움이고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야, 다 같이 싸워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는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 교회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열몫을 쥐고 나머지 사람들은 평안하게 복을 누리게 하는 그게 교회 일이에요. 우리 다 똑같이 해야지. 회원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똑같이 회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되고 교회 일은 은혜 받은 사람이 열몫을 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룰루랄라 지내도 되고 왜 나는 일어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고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싸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이 사람 덕분에 편안하게 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덕분에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 그 헌신의 짐을 누가 짊어질 거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싸움의 원리라는 거죠. 내 헌신과 내 수고, 내 눈물을 통해서 남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것이 거룩한 싸움의 원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하러 전쟁터에 나가냐? 하나님이 부르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이 거룩한 싸움에 누군가는 나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싸우면서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싸움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장서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싸워서 승리의 열매를 나누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